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둘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오늘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 말씀, 여러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첫 번째 인을 떼실 때에 흰말 탄자가 나옵니다. 이 흰말 탄자에 대한 견해들이 많습니다. 과연 누구일까? 로마 교황이라고, 또 복음이라고, 또 적그리스도라고, 또 이와는 정반대로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흰말 탄자를 가리켜서 한번 잘 보십시오. 흰말 탄자. 2절 말씀에 예,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흰말 탄자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유는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그리스도에 관한 묘사가 나오죠. 예수님 마지막 전쟁을 수행을 하시는데요, 11절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백마를 탄 예수님의 모습과 오늘 6장 2절에 나오는 흰말 탄자가 너무나는 아닙니다만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 예수님의 모습이죠. 충신과 진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공의로 심판하면서 싸우는 모습은 예수님입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가 피푸른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죠. 로고스는 곧 예수님을 말씀을 합니다.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보았던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자, 여러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죠. 예수님 외에는 이것을 흉내낼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은 100%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부분이요, 6장의 흰말 탄자와 약간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봅니다. 여러분들은 뭐로 보고 있습니까? 흰말 탄자,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이 자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오늘 정확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 6장 2절에 나오는 흰말 탄자를 그리스도로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이 첫 번째 인을 떼셨죠. 첫 번째 인을 딱 떼고 난 다음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이런 네 생물이 누굽니까?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는 네 생물, 즉 천사들 계급 속에서도 가장 높은 계급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네 생물입니다. 그 네 생물이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따라서 합니다. 오라. 예, 제가 따라서 할 땐 꼭 따라서 해주십시오. 그래야 잠을 깰 수가 있습니다. 오라. 자, 이건 명령입니까? 명령 아닙니까? 명령이죠. 명령인데 네 생물 중에 한 명이 오라 그랬는데 피조물이 오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그 명령을 따라서 등장을 한다. 이것은 하늘의 질서에 어긋난 것입니다. 흰말 탄자는 분명히 네 생물 중에 한 명이 오라라고 명령을 내릴 때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흰말 탄자는 그리스도가 아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명령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니 계시죠. 그러니 내 생물이 명령을 내렸다면 이 존재는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 생물이 또 그러죠. 오라고 했을 때 두 번째 말이 나옵니다. 두 번째 말은 붉은 말이죠. 또 오라 그랬을 때에 세 번째 검은 말과 그 탄자가 나옵니다. 네 번째 오라고 했을 때에 청황색 말이 나오죠. 그렇다면은 보십시오. 흰 말이 나왔고 그 다음에 붉은 말이 나왔고 그 다음에 검은 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이 나왔죠. 자, 이 네 마리 말은 동급일까요? 동급 아닐까요? 예, 동급입니다. 여러분 오늘 조심이 안 됩니다. 오늘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머리를 조금 집중하셔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흰 말과 이 네 마리 말은요 동급입니다. 누구의 명령을 받고 나왔냐면은 네 생물 중에 한 명이다. 근데 한 마리를 해야 될지 어쨌든 이 천사 중에 한 명의 명령을 받고 등장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 흰 말만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흰 말의 역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 말, 세 번째 말, 자, 두 번째 말이 붉은 말이죠. 붉은 말의 역할이 뭐냐면 오늘 여기까지 살펴볼 텐데요. 붉은 말의 역할은 화평을 제하여 버립니다. 검은 말은 경제적인 재앙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청황색 말은 땅의 4분의 1을 해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사망과 음부와 연관이 되어 있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말의 특징이 뭐냐면요. 파멸이죠. 파멸. 그렇다면은 흰색 말의 역할은 뭘까요? 파멸입니다. 동급입니다. 다 똑같은 위치에 서 있는 자들인데 모양만 흰말이어서 또 이기려고 하더라 멸류관을 쓰고 있다고 하는 이 표현 때문에 여러분들 혼돈스러워서 이 존재가 그리스도인가 예수님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흰말과 나머지 세 말은 다 동급이죠. 흰말은 멸류관을 받았고 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려고 이겼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두 번째에서 네 번째 말이 다 파멸을 상징하는 그런 파멸을 일으키는 존재라고 볼 수 있다면 이 흰 말은 똑같이 파멸시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위장을 하고 있는 거죠. 흰색으로 또 멸류관을 가지고 위장을 하고 있는 파멸을 시키는 존재인데 흰색으로 위장을 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즉 사람들이 보기에 딱 보면은 그리스도 같은데 그리스도와 같은데 사실은 뒤쪽에 파멸을 숨기고 있는 자 활도 파괴적인 것입니다. 이기려고 하는 이것도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파괴적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이겠습니까? 예, 대답이 조금 약하게 나오는데요. 자, 면류관을 썼다고 그랬죠. 이 면류관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겁니다. 스테파노스, 예. 보시죠. 스테파노스. 저게 이 흰말 타고 있는 자가 쓰고 있는 면류관입니다. 다른 말로 승리의 관이라 그러죠. 이긴 자가 쟁취하는 관입니다. 그런데 19장에 나오는 그리스도가 쓰고 있는 면류관은 이 스테파노스가 아닙니다. 디아데마라고 하는 디아데마. 반드시 이 두 개는 차이가 있습니다. 디아데마. 스테파노스와 디아데마 차이가 있죠. 이 둘의 차이는 현격합니다.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6장에 흰말을 탄 자는 활을 가지고 있죠. 19장에 그리스도 입에서는 검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다르죠? 6장은 홀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따르는 이가 많습니다.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군대들이 있죠. 이 군대들이 성도들일지 아니면 천사들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리스도를 따라오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흰말을 타고 오고 있죠. 그렇다면 6장에 나오는 흰말 탄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19장에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과 동급이죠. 오라고 하는 명령을 듣고 출현하는 동급의 말입니다. 파멸을 시키는 그런 말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가 나가서 이 흰말 탄 자가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에서 이기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니카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니카오. 이 니카오는 정복하다, 굴복시키다. 그래서 이 말이 나가서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은 죽을래? 무릎 꿇을래? 그겁니다. 너 죽을래? 아니면은 나한테 무릎 꿇을래? 니카오라고 하는 이 정복하다,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파괴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젠틀맨이시죠.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도 너 죽을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문을 똑똑 두들기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절대로 예수님께서는 억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억지로 끌고 가지는 않고 그가 스스로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있었죠. 돌아온 탕자. 그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 유산 달라고 하는 이것은요, 아들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참 자식 중에서도 말 듣지 않는 자식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왜 반대 안 했겠습니까? 안 된다. 지금 네가 이거 가지고 나가면은 너 망할 수 있어. 아빠가 너를 잘 알아. 이렇게 말을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떡합니까? 결국은 놓아줍니다. 자신이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이 니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강압적으로 내리누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습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니카오가 또 사용된 곳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학살할 때에 사용을 했습니다.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요한계시록 13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그 짐승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라고 할 때 이기다, 이게 바로 니카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때는 성도가 못 이깁니다. 환란기에 들어서게 되면은 이미 그때는 너무나 큰 사건들이 아마 일어난 때이고 그 이후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용이, 즉 사탄이 성도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할 수 있는 완전히 정복하고 굴종시키는 이것이 바로 니카오입니다. 그러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말씀은 성도를 대상으로 사탄이 굴복시키고 굴복시키고 굴종시키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흰말 탄 자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는 환란의 시작과 더불어서 등장을 하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을 하면요, 환란은 적그리스도, 메시아인 척하는 흉내를 내는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흰말을 탔죠. 평화를 상징하는 흰말입니다. 활에 화살이 없습니다. 활만 들고 있죠. 평화를 상징하는 뜻한 위장을 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자가 세상에 등장을 하면서부터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데 처음에 3년 반 동안 7년 계약을 맺는데 3년 반 동안 평화를 선포합니다만 후 3년 반에는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죠. 그래서 성전에 자신을 숭배하는 그 상을 세우고 우상을 세우죠. 그리고 예배를 피한다 그랬습니다. 반란은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그가 등장하면 하는 일은 성도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고 또 이기고, 그래서 성도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의 머리에 면류관이 있다고 그랬죠. 승리의 관입니다. 스테파노스. 이 스테파노스는 운동장에서 이기기 위해서 막 경기하고 다투고 싸우다가 막 애를 써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얻어 쓰는 것이 바로 스테파노스, 이 면류관입니다. 다른 말씀을 하면요, 왕이 되려고 노력을 해서 싸워 이겨서 쟁취한 면류관이 바로 이 스테파노스입니다. 근데 19장에 예수님의 머리에 쓰고 있는 디아데마 있죠. 이 디아데마는 쟁취하는 관이 아닙니다. 태생적인 관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왕일 경우에 그 면류관을 이어받을 때 디아데마라고 그럽니다. 그건 스테파노스가 아닙니다. 쟁취해서 얻은 면류관이 아니라는 것이죠. 존재 자체가 왕인 자가 쓰는 것이 바로 이 디아데마인데, 예수님께서 머리에 쓰고 계시는 그 면류관은 디아데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의 왕권을 물려받은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스테파노스는 쟁취한 관이고, 그래서 이 흰말을 탄 자는 그리스도인 척하고 있는 적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는 왕이 아닙니다. 그는 세상에서 왕이 되려고 싸워서 쟁취를 한 자죠. 그래서 그는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결국 세상의 통치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가 흰말을 탄 적 그리스도입니다. 둘 다 왕이라고 부르지만은 천지 차이죠. 디아데마는 아버지가 왕이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어서 그냥 왕으로 부르는 자가, 즉 예수님이죠. 디아데마를 쓴 자입니다. 그러나 스테파노스는 니카오를 통해서, 파괴를 통해서 쟁취한 왕입니다. 적 그리스도, 또 안티 크리스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름 자체가 안티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죠. 즉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대적을 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깨어 부수는 자가 바로 이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성도들을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런 자.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왕관을 쓰는 그날 온 세상 사람들은 환호할 것입니다. 왜? 백마를 타고 나타났으니까, 흰마를 타고 나타났으니까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환호하게 될 것입니다만은, 그가 자신의 신분을 온전히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성도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대환란의 시작은 바로 이 멸망의 아들이 정권을 잡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온 세상은 다 환호할 그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3년 반이 지나가면서부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7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에 동안 7년을 말합니다. 언약을 굳게 맺고,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할 일이요,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맺습니다. 무엇을 타고 나타납니까? 백마, 흰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자죠.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즉 3년 반을 지나고 난 다음, 3년 반 이후부터입니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쏟아질, 최대로 쏟아질 때가 바로 후 3년 반입니다. 자, 여기 적그리스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포악하다 그랬죠. 이 포악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쉽게 번역하면 혐오스럽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혐오스럽다. 그는 아주 혐오스러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혐오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질서를 깨뜨려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질서 중에서 지금 아주 혐오스러운 것,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 이것을 터뜨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를 그가 깨뜨려 버리는 것이죠. 지금 세상에 혐오스러운 것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은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대환란의 시작이 전에 이미 조금씩 조금씩 사탄이 준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법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동성애 얼마나 혐오스럽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법이 풀렸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UN에서도 권고사항이 되었죠. UN에서도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이 혐오법, 차별금지법 이것을 통과시키라고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위한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혐오금지법이 이미 많은 나라들에서 통과가 되었죠. 심각한 겁니다. 특별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많은 나라들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유엔이 지금 빨리 우리나라도 이거 통과시키라고 지금 그래서 계속해서 이 법안이 상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거 잘못 알고 있다가, 이게 뭔지 잘 모르고 있다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 혐오 금지법을요, 전 세계에 합법화시킬 것입니다. 지금 이 혐오 금지법이요, 통과된 나라들의 상황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영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분이 간증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영상 틀어주십시오. 앞에 불도 좀 꺼주십시오.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영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당신 이거 불법인 거 알아?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영국에서는 이러한 일이 가능한데, 왜냐하면 평등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2010년에 제정이 되었는데, 인종, 장애, 종교, 동성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영국 기독교인들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벨파스트의 큰 교회 목사님이 이슬람교는 이교도며 마귀에 속한 것이라고 설교를 했는데, 이것이 이슬람교인들에게 혐오를 줬다고 해서 경찰에서 이 목사님을 소환, 조사하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교회는 벨파스트에서 가장 큰 교회이며 영향력이 매우 큰 교회입니다. 영국은 기독교가 매우 강한 나라였고 선교사가 아주 많이 내보냈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경찰 소환 후 TV 기자회견 때 목사님은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인 채 사과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미안하다고 하는 장면을 보며 저는 마치 복음이 고개를 숙인 것 같아 마음이 부쩍 아팠습니다. 예수님이 고개를 숙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 사건은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북 아일랜드의 유명 제빵 회사는 동성애자 단체에서 동성 결혼을 지지한다라는 문구를 넣어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을 거부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회의 경영진이 모두 그리스도인들이었고 성경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런 일은 빈번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어느 인쇄소에 동성애자들이 동성애 관련 잡지 인쇄를 의뢰했는데 크리스찬인 주인이 거절을 하여서 현재 법정에 고소당한 상태입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병원에서 한 간호사가 자기는 동성애자라며 크리스찬 간호사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크리스찬 간호사는 나는 당신과 동성애자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에서는 그것이 죄라고 하였고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크리스찬 간호사는 그 말 때문에 해고되었는데 이의를 제기하여 현재 법정 투쟁 중입니다. 이외에도 환자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던 간호사가 해고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매우 놀랐던 것은 입양한 10대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아이 스스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시당국에서 양부모로부터 입양한 아이를 뺏어갔던 사건이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육전도사 채용 인터뷰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채용되지 않았다고 교회를 상대로 고소하여 약 6,500만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한 일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타 종교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거나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처벌을 받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영국에서 평등법이 통과될 당시 많은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평등법은 정치적인 문제이지 신앙이나 복음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교회가 개입하면 그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가 아니라 정치적인 교회라고 오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영국 교회들은 반대 서명을 받아 정치가들에게 전달하고 작은 시위로 반대를 표시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리며 기도하거나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을 게을리했던 것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고 반대 서명을 한 것으로 나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인종차별 반대는 저에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사회적 문제라고만 생각했지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것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악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마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잘 모르실 텐데요. 이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통과가 되게 되면은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 차별하지 말라. 그리고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말 못합니다. 복음을 제시를 복음에 관한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동성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말 못합니다. 제가 벌금도 물고 감옥에 가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은 더 이상 복음이 일어나거나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차별금지법 계속해서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 이것을 올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면은 국회의원들 중에 정당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당,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서 이번에 힘을 다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참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뽑혀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것보다도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국회의원이 이번에 뽑혀지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서명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전화도 걸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통과되면은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 자체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적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혐오법을 통과시킨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편만하게 법을 바꿔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즉 세상을 정복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보여주는 배경이 이미 준비가 다 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을 떼었을 때에 오라 했을 때 붉은 말 탄 자가 나왔죠. 여기서 불다른 불을 말합니다. 불타는 듯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요. 전쟁과 살육과 파멸, 이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사탄의 또 다른 표현이 붉은 용이죠. 그 불다라는 표현이 똑같은 겁니다. 전쟁하고 죽이고 파멸시키는 것이 사탄의 속성입니다. 그가 허락을 받았다 그랬죠. 그도 하나님의 허락을 허락하여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한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딱 그까지만 살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붉은 말 탄 자의 역할이 뭐냐면은 그가 나왔을 때 이 땅 위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그랬습니다. 환란기가 무서운 것이 사람 심성 속에서 평화를 제거해 버립니다. 여러분 마음,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화평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 지금은 그래도 평화가 있습니다. 힘들다고 그래도, 아픔이 있다고 그래도 지금은 평화롭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그 통치 속에서 이 평화가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는 순간, 성령이 떠나가시는 그 순간, 그리고 사탄의 지배하에 놓이는 그 순간, 사람들의 마음 속에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평화가 사라져버립니다. 인내가 사라지죠. 오래 참음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은 곧 사랑이 사라져버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밤 12시가 되어도 위험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성이 홀로 걸어서 집에 찾아갈 수는 있습니다. 위험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안전합니다만은 사람 사이에 평화가 제거가 되고 난 세상은 위험합니다. 서로 죽이는 시대죠. 자, 이때는 무서운 게 뭐냐면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전쟁이 있었죠. 얼마나 끔찍했습니까? 그래도 이 전쟁이 끝나면은 평화가 온다라고 하는 소망은 있었습니다만은 이때는 그런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평화가 사라지면 걸핏하면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IS,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디 사람이 사는 모습입니까? 아마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끔찍한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어린 아기들로부터 이슬람이 아닌 부모들은 죽이라고 하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을 불에 태워서 죽이죠. 이건 마귀가 하는 짓 아닙니까? 그 일을 이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환란기가 되면 딱 전 세계의 모습이 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만 고생을 하느냐? 누가 고생을 하느냐? 남겨진 성도들입니다. 사탄의 표를 받지 않고 도망다니고 있는 남겨진 성도들. 그래서 그때 인간은요 가장 잔인한 인간의 그런 존재가 될 겁니다. 어미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어미를 죽이고.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 나오지 않았습니까? 40대 어머니가 20대 아들에게 탈퇴하라, IS에서 탈퇴해서 우리 탈출하자 그 말을 했다가 그 아들이 그 어머니를 공개 석상에 세워서 죽였죠. 이 일이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어제 뉴스 제가 보면서 사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8살 된 아들을 그 아들을 죽여서 토막내어서 그런 사건이 있죠. 이 인간이 할 짓입니까? 이건 사탄에 의해 가지고 진행되는 일인데요. 그 마음속에 평화가 사라져버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가장 잔인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기가 되면 사람이 살기 힘듭니다. 도망다니면서 구걸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그것도 못합니다. 아무리 남아있는 남겨진 성도가 산속에 숨어있다고 할지라도 이미 찾아낼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드론이라고 아시죠? 드론. 사람이 잘 다니지 못하는 곳에 드론을 띄워가지고 다 살펴보면서 사진 촬영하면서 어디에 숨어 있는지 다 찾아냅니다. 핸드폰만 가지고 있어도 위치 추적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모든 시스템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숨을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그냥 상상 속에서 이후에나 있을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때가 뭡니까? 이게 바로 환란 때를 말합니다. 그때 너희가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평화가 제거가 된 사람, 이것이 마지막 때의 인간상입니다. 그들은 표를 받아라 그러면 표를 받을 겁니다. 인간의 심성에서 평화가 제거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이 붉은 말이 세상의 모든 평화를 다 지금 이제 제거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함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제일 혐오의 대상이 되어서 숨게 되겠죠. 그러나 피할 곳은 없습니다. 환란은 7인 중에서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그가 등장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백마를 탄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 척하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입니다. 그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대환란기는 시작이 됩니다. 그와 함께 붉은 말이 등장을 하면서 우리 속에 있던 부드러운 마음, 평화로운 마음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세상은 사탄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기를 낭만적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어느 미래의 어느 시점에 나랑 상관없는 어느 시점에 오겠지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준비가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이때 우리가 있을지 아니면 그 전에 끌어올림을 당할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후에 끌어올림을 당할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주목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어서 사라지는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이 남게 되는 그 순간, 그때가 언제일까?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이 끌려올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이 버려둠을 당하는 그때가 언제일까? 제가 여러 번 드린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죠. 7개 교회 중에 딱 한 개 교회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굽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킨 사람입니다. 사랑은 인내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사랑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사랑이 풍성한 성도입니다.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더 이상 대적을 하지 않는 그런 자를 말합니다. 억울해도 참을 수 있는 자,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는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그러나 온 세상에 임해서 이 시험을 받는 성도가 있습니다. 들려올림을 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아내와 남편이 둘이서 잠을 자는데 잘 믿었던 한 사람이 사라져버리고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이게 내 아내가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아내가 말했던 그 사건이구나. 주님께서 끌어올리는 마지막 그 사건이구나. 그때부터 이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겠죠.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요한계시록 3장 말씀과 누가복음 21장 말씀에 공통된 점이 있죠. 그게 뭡니까? 이런 시험이 오는데, 환란이 오는데 온 지구상에 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피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따라서 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피하는 사람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즉 사랑이 풍성한 사람을 말합니다. 대적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마음을 강퍅하게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혹시 악한 자에게 오른뺨을 맞으면 그냥 왼쪽으로 돌려대고 그냥 억울하지만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으로 끝을 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사람,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 일을 능히 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 그리고 붉은 말이 나타나서 평화를 제거하며 참으로 힘들어져가는 이 세상에 남아있는 자가 아니라 능히 피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시죠.